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어쩌면 계속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에게 지고 재앙에 당하는 이 일이 어떻게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수호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곧장 비난하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곧 쏟아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도달점은 어디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야 하며 자녀들은 잘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 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때로 자기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거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신만도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대한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성취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이 당신이 가져올 그 나라에 있게 할 그 백성으로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결코 우리의 수호신만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그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하시며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통하여 나의 목적은 이것이고 나는 너가 이런 위치에 있기를 원하며 나는 너가 이런 복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만 그 백성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과 13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한 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식을 번식하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소와 양들을 번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자기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을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어떤 복의 흔적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1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1장에서 샬롬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장 1절부터 5절에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한다. 평안이 있는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우리로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주님의 교회는 평안의 땅인데 이 평안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찰이 없거나 이 평안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거나 이런 문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고 이 평안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만나며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대하십니까? 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십니까? 하나님은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면 성경 읽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도리어 더 큰 사사이신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범죄하고 정말로 애굽화되어진 그 이스라엘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의 소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과 저주의 음성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너희가 정말로 나의 백성인가? 너희가 정말로 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은 사사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안녕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는 자들로 만들고 도리어 복임으로 만들고 도리어 엔샬롬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모든 노력자를 통하여 시험하셨다. 셋째, 야훼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보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지를 들으면서 좀 의아합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신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들려집니다.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과연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시험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22절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야훼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요. 그리고 3장에 가서도 또 한 번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야훼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곧바로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야훼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되었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정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정인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저주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언약을 따라 그들은 살아갔고 그들은 정인되어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정인들이 정말로 바르게 정인 서고 있는가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인된 자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을 야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에 중대한 범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교회를 속이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이고 여러분이 언약 가운데 들어왔다고 한다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에 교회 앞에 그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교리문답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저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하여도 형제가 그것을 알면 형제가 권면하고 그리고 그것도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 두세 정인과 함께 가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이 그를 찾아가 권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찬 정지를 하며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제 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제됩니까? 무언가 잘못을 발견하면 뭔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어떤 범죄한 사실을 발견하면 우리는 조용히 형제를 권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모르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 중대한 범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이 보았던 두세 정인과 함께해서 조용히 권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입을 봉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받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에게 조용히 찾아가 장로를 통하여 권면할 것입니다. 그래도 받지 않으면 장로들은 자기 입을 봉하며 권면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회의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찬 정지를 내리게 될 때 그를 향하여 말할 것입니다. 어느 형제는 아니라 어떤 형제가 이런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에게 수찬 정지를 내렸습니다. 라는 이 말을 때로는 밝히기도 하고 때로는 밝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입을 다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교회는 분명하게 말할 것입니다. 어느 형제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형제들이 교회 형제들이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벌이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언약의 공동체에게 언약적인 저주가 선포되는 것은 단순히 그를 죽이기 위하여서 야훼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 심판을 통하여 정말로 언약을 어겼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압니다. 자녀가 범죄할 때 부모가 매를 들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부모 중에 아이가 죽기를 기대하면서 매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정당한 위치로 돌아오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호적을 파자 된다라고 말하면서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부모는 기다립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켜가는지 지켜가지 않는지 시험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세대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의 세대의 백성들은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들, 또한 출애굽했던 그 일들을 보았던 그 백성들, 들었던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야훼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사 화복은 주님만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야훼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가 태어납니다. 그 후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야훼 하나님의 큰일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범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3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가 죽은 이후의 세대입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야훼 하나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야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이클로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끌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했던 일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행하였던 그 일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닌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300명의 용사가 엄청난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그 일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애인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1대 15로 싸워서 내가 이만큼 다쳤으면 15가 된 애들은 어떻게 되겠노? 막 완전히 안 죽어붙겠나?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영웅이 되는데 여러분, 300명의 용사로서 엄청난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것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러나 기드온의 군대는 실제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줄였습니다. 그만한 인원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사가 죽은 후에 제3세대의 사람들, 야훼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더 나아가 그들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켜가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직접적으로 시험한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있던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과 연결되어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정말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로 오셔서 시험 당하셨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결코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내가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주겠다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을 살리지 아니하고 너만 왕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사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였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를 취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이 주님의 승리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새 이스라엘이 새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가나안에 있는 교회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를 시험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전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제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모든 노략질을 통하여 시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노략자에게 파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판단의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파실 때에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사기 2장 23절과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그 이방의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야훼의 손에 넘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기 3장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점령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혼자 올라가셔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 사건을 보십시오. 여리고성 점령 사건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치렀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양각 나팔을 부르며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위에 17바퀴, 13바퀴를 돌자 그들이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야훼는 그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야훼는 그 여리고 성의 문을 열어두라고 말합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관문의 문을 열어두고 그 관문의 문을 결코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당신이 지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성을 지킨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히엘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않는 동안까지 그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주변에 이 사람들을 놓아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족속 외에 말씀하셨던 그 족속들도 지금 거론이 됩니다. 그런 족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옆구리에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너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산 결과가 바알과 아세라를 아스다로스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그 땅 주민들과 같이 결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이 뭔 문제입니까? 결혼이 뭔 문제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결혼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나 하고 우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결혼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결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습과 생각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하냐 이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런 결혼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베델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문제인데 그들은 바알을 위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를 위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선지자 850인을 엘리야가 죽이게 될 때에 이세벨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끊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라고 말했을 때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을까요?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의 신으로서 농사를 관장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농사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의 많은 생육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제전에 모이게 되어지면 서로 행음하고 서로 이제 어떤 육신적인 범죄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풍요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과 14절에 곧 너를 사랑하여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생육의 복과 풍요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이들이 볼 때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풍요롭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은 어쩌면 이런 이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만큼의 적과 꿀이 흐르는가를 보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강대한 자손이 될 수 있는가를 보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의 신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행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배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곳에 가니까 하나님도 섬기는데 거기도 바른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아닌 것도 섬기는데 그거 좀 틀린 게 있는데 두 개 섞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행음입니다. 영적인 행음입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로 침투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침투합니까? 마태복음 13장 7절에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시나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사람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밭에 떨어졌는데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로채 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로채 가버립니다. 대제사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 가버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은 바알세불, 즉 귀신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원수 마귀가 주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시와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가시가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과연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시험합니다. 그 시험 앞에서 야훼 하나님은 그들을 보십니다. 그 백성들을 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 생각합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그 백성을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시험하고 보실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시나무 가운데 어떻게 자라는지 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라는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사사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걸 가까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 40년, 사사가 있는 동안의 시간 동안 그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하여 그들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까이 가셔서 그 백성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일하셔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왜 멀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바깥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가까이 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떨어진 장소에 있으면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은 떨어진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장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야훼 하나님 여러분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또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언약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동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복 가운데로 이미 들어갑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에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에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도대체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이 임한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끊임없이 누려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말씀하면서 세례 현장에서 그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주님의 백성들은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제가 결혼해도 교회 회원이 되어졌는데 배가 고프던데요 라고 말하겠죠. 그 배고픔은 신약의 언약의 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그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져오실 그 하나님 나라에 나는 영원한 백성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받고 더 순종하면 더 작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언약 가운데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복과 저주의 심판을 가져오신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의 재판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시는 현장 앞에는 언제나 복과 저주의 현장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 성전인 바벨을 아담의 후손들이 모조 성전인 바벨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 모조 성전인 바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셨습니다. 이 심판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심판들은 세상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배교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정말로 교회를 버린다고 한다면, 너희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2장 5절에 그러면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자체를 썰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보시는 그곳에 복과 저주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신이 준비한 그 땅에 가나안 딸들과 혼음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야훼 하나님과 혼음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때때로 이렇게 많이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안녕이 찾아옵니다. 어느 설교와 교수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강단을 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강단에 가시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일 먼저 공격할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해야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가 공격당해야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자리를 병들게 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답지 못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은 건강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는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찾아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생각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에 배치되는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을 두고 교회가 교회 장로들을 통하여 교회 성도를 통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를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때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때 교회는 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군지 끊임없이 논의하고 도대체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가에 끊임없이 논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어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하나의 하나를 이으면 둘이 됩니다. 둘의 둘을 이어도 하나가 됩니다. 넷의 넷을 이어도 하나가 됩니다. 성도의 성도를 이으면, 성도의 성도를 그리스도를 통해 이으면 그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하나의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와 교회가 그리스도로 이어지면 하나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인 주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존재해 갈 것입니다.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그 교회로서 이 교회 가운데 참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참된 주님의 교회의 말씀으로 다스려짐을 기대하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주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 안에서 나 한 사람에게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지켜져 가기를 원합니까? 나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가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며 보존되어져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신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의 교회의 사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바라보며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참 에덴을 주실 교회다라고 때때로 판단하시고 촛대를 옮길 교회다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보심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